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6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믿는 이들이 아람 말을 쓰는 다른 믿는 이들을 두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다. 날마다 믿는 이들이 식량을 나누어 받을 때 자기네 허름이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열두 사도는 믿는 이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지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들은 무사람에게서 우러름을 받고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섬기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믿음이 깊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더불어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니골라를 뽑았다.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 일곱 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른바 해방 노예의 회당 사람들로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스데반이 지혜롭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은밀하게 몇 사람을 꼬드겨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을 부추겼다.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그들은 거짓 증인 몇 사람을 만들어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였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을 계속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62장.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께서 주소서.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너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그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주기적으로 학생들과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치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와는 간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가르치심으로써 항상 시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항상 의식하며 분별하며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의미는 항상 두 가지로 이해되고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테스트로 하나님에 의한 연단과 훈련 또는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는 것이 그것이지만 엄밀하게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반응에 의해서 어떤 것은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반면에 어느 시험은 우리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험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영적 승리의 비결을 제공하여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러한 기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인데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여러 번 동안 기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40일을 금식하여 배가 몹시도 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상황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마당이었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만이 실현되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능력으로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 흔한 이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로 사셨고 어떤 때는 여인들의 공궤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같은 경우죠. 비록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에 둔 인생은 공생애로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배고픔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문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빵 때문에, 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주님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시험하는 것에도 승리하셨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기본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시험 받기 전에 분명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마귀의 주문에 따라 베풀었다면 스스로 의심의 함정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굶주림을 통해서 엉뚱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시험하게 만드는 간교한 술책을 편 것입니다. 첫째와 두 번째 시험의 도구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해봐라 라는 유의 시험에 흔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의 출발점은 의심이라고 말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6절인데요. 이러한 주문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겠는가 그렇게 일하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의 길로 예수님을 이끌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좁은 길을 말씀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세상적으로 멋있는 길이거나 성공하는 길이 아니며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의 명예에 굶주려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박수를 받는 길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이끕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마다하고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기적을 의도적으로 강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기적을 사람들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 그대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화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을 내세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아주 쉽게 그리고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욕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욕인가 참으로 달콤한 미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는 영광은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당부는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대로 당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는 방법의 두 번째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기록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록하여 수대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씀으로 시험에 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지가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하죠. 마귀의 약속은 항상 세상적이요 유한한 것이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끈질기고 또 여러 가지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항상 영광 뒤에 강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영광이라도 받았으면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의 시험과 광야의 시험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고 시험을 반드시 받을지라도 들지 않는 이기는 자들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주님께서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주께로 가까이 주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 할머니가 저에게 당신은 공화당의 표를 던질 것이냐 민주당의 표를 던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빌로니아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원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거나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을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 위해 이웃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 침략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이웃 나라의 죄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러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에 지쳐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가장인 아버지에게도 필요하고 어머니에게도 필요하며 자녀에게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와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삼촌 집에서 일했는데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기록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힘들 때도 많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자녀를 통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편애를 받는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분인나의 질투와 괴롭힘을 받고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 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 'Tis there my Father dwells. With longing in my heart for my true home, I watch the whole night through. At last, when I have traveled far and long, I'll reach the peaceful garden of rest. My Lord.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입니다.